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445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인에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덩어리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그는 진실하여 영 앞에서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왕의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버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예배 때 영어를 쓴 적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 것. 저는 특별히 우리 어버이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또 내 자녀가 아니어도 같은 목장에 있는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미국에서 소문나고 특별히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먼저 영어랑 한글을 섞였다 보니까 이게 혀가 조금 꼬이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좀 바이링구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혀가 꼬이는 이유가 지금 머리가 멍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 다른 주님이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게 느껴지고 주님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천사 얼굴 같이 밝게 빛나고 제가 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가 좀 어눌해지고 또 말이 좀 어눌해지더라도 네, 자더라도 혹시 좀 깨워주시면 제가 그렇게 잘 설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골리앗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인천 필그림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은 제가 인천에서 지금 은퇴하셨던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잠시나 살고 그 형제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좋은 커리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던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한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 형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자가 되었는데 제가 우리 그 형제랑 같은 나이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사로 파송 나갔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서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얼굴을 보러 갔더니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함께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과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 앞에 계신 선교사님의 차가 자꾸 고장이 나는 겁니다. 계속 고장이 나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선교사님 차를 탔어요. 아, 탔는데 3시간이면 갈 거리를요 8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차에서 자꾸 연기가 나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다이소라는 데 아세요? 다이소.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테이프를 한국에서 사갔는데 연기가 막 나니까 저도 너무 당황을 해서 본넷들을 열고 연기가 나는 데를 다이소 테이프로 뚫뚫 말아갖고 한 30분에 한 번씩 서면서 그렇게 겨우 왔습니다. 그거를 박보혜 목사님이 받고 제가 함께 있었던 그 김성준 목사가 다른 차를 타고 갔고 저와 그 선교사님이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 8시간쯤 있다가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김성준 목사에게 하더라고요. 김성준 목사가 타고 있던 차는 잘 나가니까 차라리 그 선교사님을 드리고 그 선교사님의 차 고장난 차를 김성준 목사가 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차를 더 좋은 것을 사주시려나 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할 때 이런 그런 복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아마 차를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나서 가보니까 여전히 그 차를 김성준 목사가 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찾아가서 박보영 목사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김성준 목사 차를 바꿔주겠습니다.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차를 타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차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 돈을 써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며칠 후에 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교회 돈 안 쓰고 우리 형제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갖고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차를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희는 목사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저희를 아들이라고들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고장난 차 맨날 타고 다니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를 다른 아들이 바꿔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아 그래 넌 정말 좋구나. 그래 내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우리 제일 좋은 차를 사주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너도 보내버릴 테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겠더라. 왜냐면 저 가기가 싫거든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이런 차를 타게 하실까. 차를 우리가 돈을 내서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 고장난 차를 계속 고장나는 차를 타고 다니게 하시니까 돈도 엄청나게 썼어요. 노력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고장난 차를 버리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너무 서운해서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고생하는 게 목사님의 꿈이신가요? 소망인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으로 만드시는데 이 고장난 차가 꼭 필요한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차가 쓰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희들의 목회에 큰 교훈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는 다른 차를 탄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니도록 해라. 그게 우리 김성준 목사를 위하는 길이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성준 목사를 한국에 다시 불러주시고 지금은 한 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늘 제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저를 목사로 만들어 가시려면 저의 인생에 좋은 인생의 차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저를 정말로 좋은 목사로 만드시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목사로 만드시려면 처음부터 BMW나 람보르기니나 또 좋은 차가 뭐죠 여러분? 아우디나 뭐 그런 차를 타시진 않게 하겠다라는 제 영적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차를 좋은 차를 타게 하시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의 고달픔 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모태 신앙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다.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좀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차들이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차가 털털거리고 길가에 서버리게 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인생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간섭하시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인생의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치였던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기게 되자 다윗의 인생은 아마 탄탄대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이긴 다음에 다윗이 받았을 보상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얻었을 것이고 높은 지위를 얻었을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신 그 왕의 인생이 다윗에게 열리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골리앗을 이긴 날 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차로 치면요, 하나님 내 인생 람보르기니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해. 다 그 정도는 타고 다니시나 보죠? 별로 감흥이 없으시, 뭐가 좋은 차예요? 목사님 뭐가 좋은, 람보르기니 별로 안 좋나요?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 하나님 그거 타게 해주셔서 너무 제가 갖고 싶어서 그건. 네. 그거 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가장 탄탄대로 열릴 것 같은 그때 이후로 다윗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목은 좋은 주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그를 질투하고 그에게 온갖 어려운 일들을 줄 사울이라는 존재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만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다윗의 인생이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양치기로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저 형제들의 미움을 조금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 연결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사울의 창을 피해야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기구한 인생으로 처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거나 버렸거나 그의 인생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겠죠. 오히려 다윗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의 차를 타게 하신 이유는요, 그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게 금방 우리 인생에 대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장난 차를 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장난 차를 주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그들이 수르 광야를 처음으로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곳은요, 수르라는 이름이 아마 바위라는 뜻이래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군대 얘기 잘 하면 안 되는데 행군을 하면요, 우리 남자분들 행군하시잖아요. 우리 강대희 목사님이랑 제가 군대 얘기하다 친해졌어요. 같은 유격장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강대희 목사님 학사장교 하셨고 저 군목했는데 화산 유격장이라고요. 화산 유격장 마지막 2km는요, 거의 이게 45도 거의. 이게 조금 더 이 과장을 보다 한 60도 정도 되는데 네 발로 올라가, 그걸 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게 확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제 행군을 하다 보면요 아스팔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흙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힘들까요? 흙길이 훨씬 더 힘들 것 같지만 아스팔트 길이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딱딱해서 무릎의 진동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흙길이 더 편해요. 여러분 광야길 중에서도요 가장 힘든 광야가 이 바위 광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딱딱하고 힘들어 걷기가 힘들어서 더 지치고 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물도 얻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발바닥도 아프게 하십니다. 홍해가 열린 다음에 가장 큰 승리를 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삥 둘러 돌리시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두시며 때로는 목마른 가운데도 두시며 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광야 학교에 보내시고 그들을 고난의 학교에 보내시고 그들을 힘든 학교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고 그들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 고장난 차는 무엇이세요? 어떤 고장난 차를 타고 가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는데 진짜 가난하게 목회하셨어요. 저는 고3 때 문제집을 제 돈으로 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남의 푼 문제집 주워서 풀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속을 썩입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아이도 아파서 여러 가지 제 마음에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고장난 차를 타게 하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제가 주님께 훈련 받아야죠. 설 훈련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아마 저는 기고만장하게 살 것입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아마 제 스스로 제가 예수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광야 학교를 순종 학교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위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높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21장 1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오직 훈련된 병사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였나요? 죽이지 못했나요? 죽이지 못했어요. 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죽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3,000명으로 부족했다. 두 번째로는 3,000명이 무능했다. 세 번째는 첩보가 틀렸다. 잘못 가슈 그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정답은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시네. 틀리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고 믿으세요? 다윗은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3,000명이 막 밀려올 때 우연히 살아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죽을 것 같은 다윗을 누가 보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도와주냐면요 미갈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군가요? 사울 왕의 딸입니다. 이 딸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죠? 사랑의 눈물면 그저 부모도 없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딸은 남자를 좋아한대요. 얼마나 승질머리가 나던지. 제가 그래서 너 이상한 놈 데리고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너무 서운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때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걔는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왕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죠? 다윗이란 남자의 사랑에 빠져서 이 아버지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후에 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마 나이옷이라는 곳에 도망하게 돼요. 그게 19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의 신이 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데 입신해버려서 그냥 쓰러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안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이 직접 가요.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이옷을 가는데 19장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가 예언을 또 해요? 사울 왕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요. 사울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아예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끔 보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사울 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요. 사울 왕이 움직이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지금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야,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다시 문제를 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부리셔서 받아 마땅한 그릇이 아니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아예 압도해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마! 사울 다윗을 죽이지 마! 하고 그냥 아예 그들을 그냥 땅바닥에 눕혀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아주 답이 분명해집니다.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일이 있은 다음 19장에 라마 나이옷의 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20장에 보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요. 왜 요나단을 찾아갔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요나단에게 찾아갔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을 풀어줄 사람이 요나단이었다고 생각했겠죠. 맞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했고 요나단이 잘 말만 해주면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겠죠. 심지어 요나단은 찾아가니까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실패로 끝났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래 이 줄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살겠다가 했던 그 요나단이라는 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부터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강권 중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늘 차선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우린 누굴 찾아가나요? 저를 보니까 사람을 찾아갔다고요. 여러분 저의 아이가 아팠어요. 아이가 병원에서 안 좋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요? 서울대학 병원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유영석 교수님. 은퇴하셨더라고요. 가자마자 저한테 얼마나 몹쓸 말을 그냥 막 이야기하시든지, 아이에게 소망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이가 조금도 희망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진짜 의사만 아니었으면 제가, 그죠?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분 어떻게 되셨을 거예요? 저도 주님을 일찍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병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유영석 교수님보다 더 유명한 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웃긴 건요, 목사가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사람들을 의지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늘 우리는 하나님은 차선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도 안 돼요. 의지하지 마라. 요나다도 안 돼요. 의지하지 마라.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높당이에요. 높당. 높당은 뭐가 유명할까요?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가 이제 갈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볼 때는요, 위기가 몰아닥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요. 옛날에 그 술 먹여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심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위기가 막 몰아닥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고난이 몰아닥치면요,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때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저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누가 확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려움만 조금 닥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아까 강대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제가 동감했어요. 공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잖아요. 왜 그렇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위기에서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고난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금방 드러나죠. 조금만 인생의 차가 고장나면 주님 뭐예요? 나 빨리 죽여주세요. 주님 뭐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금세 믿음 잃어버린다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목회 초년병인 저는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저 멘토 되시는 박보영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앞에 나가서 한숨을 일단 쉬어요. 그럼 목사님이 저를 보세요. 왜, 무슨 일이야?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래, 김 목사 힘들지, 다 목회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기도해 줄게, 힘내,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말이야 안성에 있을 때 말이야, 그 목사님 설교 들어 깡패들이랑 막 살고 나이트클럽으로 막 끌려가시고 그 안성 얘기하는데 제가 목회 힘들어, 이 얘기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서운, 세상에서 제일 서운한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기도해. 저는요, 이게 너무 싫어요, 이 얘기가. 제가 아이가 아플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저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큰 종 만드시려고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고. 아주 화딱지 난 얘기예요. 그냥 저 큰 종 안, 속으로 그래, 속으로. 큰 종 안 돼도 돼요. 이런 게 없는 게 좋지. 무슨 얘기, 제일 그 위로 안 되는 얘기. 기도해요. 예배하세요. 주님 찾으세요.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해야.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아, 근데 제가 힘들어 보니까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이 위기가 딱 닥칠 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케냐 북쪽의 모얄레라는 곳에 사역하시는 이원철 선교사님이세요. 이 이원철 선교사님 반경 300km 안에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무슬림 마을 한가운데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요. 여기는요, 학교 애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여기가 명문인지, 이맘의 아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무슬림 목사의 아들이 와갖고 성경을 배워요. 여기가 지금 알샤밥이라는 무슬림 단체의 타겟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지켜 보호해 주시죠. 이렇게 한 가지만 해드릴까요? 알샤밥이 이 학교에 들어가서 불을 태우려고, 불을 질러버리려고 석유를 부어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데 하나 딱 해갖고 불을 붙였어요. 불이 안 붙어요. 두 개를 해갖고 붙였어요. 불이 안 붙어요. 얘네들이 성냥 한 통을 다 쓸 때까지 불을 붙였는데, 이게 케냐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산이었나? 아무튼 이게 불이 안 붙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 여긴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막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이, 정말로 헌신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샤밥이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아무튼 우리는 사단에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목에 형상금을 걸었어요. 5,000불. 여러분 더 존귀하시니까 놀라시지도 않죠. 케냐 GDP가 1,200불이래요. 한국은 3만불이 넘습니다. 근데 케냐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미화로 5,000불을 걸었어요. 5,00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거의 다 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케냐 자주 가니까 케냐의 나이로비에 딱 내리면 선교사님들이 최근 얘기를 해주세요. 예전에 케냐 그 나이로비 수도 지역에 쇼핑몰이 아주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테러 단체들이 급습을 했습니다. 이 테러 단체들은 무슬림 테러 단체들이었는데 무슬림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호메트의 장모 이름을 물어봤대요. 퀴즈. 마호메트의 장모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호메트의 장모 이름을 알면 살려주고, 마호메트의 장모 이름을 모르면 아, 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차 안에서 선교사님한테 세 번 물어봤어요. 저 혹시 근데 마호메트 장모 이름이 뭐죠? 아니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아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호메트 장모 근데 까먹었어요. 또 제가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니까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무서운 거잖아요. 죽음이 그만큼. 저는 테러 얘기만 나와도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자기 현상금이 걸려있어요. 그때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원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예배드리더라고요. 담담히 제가 죽어도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전 당장 한국에 카톡 전화를 했겠죠. 한국 성도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김영성 목사가 지금 알샤밥의 테러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 안식년을 가진 후에 조용히 잠잠해지면 돌아가겠습니다. 아유, 저는 그렇게 여러분 받아주실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장난 차를 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갖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할 방법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높당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마치 야곱처럼 주의 얼굴을 대면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대면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어요. 바울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장은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제 광야길을 가야 돼요. 모든 연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첫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잠 잘 주무셨어요? 그건 대단한 분이에요. 잠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할 겁니다. 두려우셨고 기도가 절로 나오셨을 거예요. 다윗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무작정 주님 앞에 나왔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죠. 2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뭘 달라고 하냐면 떡을 달라고 해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왔어요. 다윗이 뭘 구해요? 떡을 구해요. 그 다음 뭘 구해요? 칼을 구해요. 여러분, 이 뒤에 AK 소총 한 자루는 다 있죠. 그죠?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교회 식당에는 늘 밥이 있고 교회 식당에는 늘 넘쳐나는 뭐 음식들이 다 있죠. 그죠? 아니, 주님의 전인데 없어요? 강대상 열면은 사무라이 칼 하나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소총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높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뭘 구하냐면 지금 떡 좀 주십시오. 떡이 없대요. 적당한 떡이 없대요. 제사 지내다 남은 떡만 있대요. 성전에 제사를 지내면 남은 떡은 딱딱하게 굳어서 주로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적절치 않은 거죠. 그죠? 칼을 달래요. 칼이 어디 있어요? 보통 칼이 없잖아요. 이 성전에 나와서 지금 이게 다른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어서 막상 주님의 얼굴 보러 왔는데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빈손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골리앗의 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칼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칼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정복했음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또 다윗이 사울을 섬기면서 최초로 성취한 대승리의 증표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칼이 아닌 거예요. 이 칼은요, 누가 도우셨던 기념품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적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에 서려 있는 칼이 뭐예요? 다윗의 칼인 거예요. 이 골리앗의 칼인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뜬금없이 그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장할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군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양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도망다니면서요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이 나 기름 부으신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는 생각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실수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요. 우리 김궁원 목사님이 나 잘못 부른 거 아닐까. 강대희 목사님이 잘못 부른 거 아닐까. 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쭤봤어요. 진짜 나 부르는 거 맞냐고. 박보영 목사님 부르는 거 아니냐고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헷갈려요. 헷갈려. 다윗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자꾸 도망다니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기름은 부어놓으셨는데 답이 없어요. 아, 하나님 실수였겠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무엇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표.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제 다윗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해야 되고요. 아둘람굴에 앉아서 사울 왕의 말발굽 소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리 걸식하기도 했고 침을 흘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버텼냐고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면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저는 그냥 신앙적인 상상력을 바라요. 그가 아둘람굴에서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3천 명이 자기를 찾으러 오는데 저는 그 골리앗의 칼을 꽉 붙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나를 이끌어주셨잖아요. 나의 인생을 건져내주셨잖아요.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한 거, 네가 나를 위해 애쓴 거, 네가 나를 위해 결단했던 것 그거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에봇띠에 감추고 있다가 너의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주의 그런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꼭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이분의 설교를. 이 이지웅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영혼 한 명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지웅 목사님이 평생의 한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는데 이 이지웅 목사님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이분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놈은 많이 안 먹어도 돼. 자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은 버렸을 거야.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자책하며 사셨대요. 이분이 이 교회에 보면 다 지하실이 있잖아요. 지하실에 지하 예배당 뒷감방에 살았는데 지하니까 얼마나 습합니까? 그죠? 겨울이면 얼마나 또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뜨뜻하게 보일러를 틀어두면 습한 것도 좀 날아가고 몸도 좀 괜찮아질 텐데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못 켜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이렇게 고생해야 돼. 온 곰팡이가 쓸어도 이분이 보일러를 켜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너 보일러 끄기만 해봐.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가시면 또 일어나서 보일러를 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 자격 없다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완전 빼짝 마르고 폐병 같은 것이 생기고 몸은 완전히 약해졌죠. 이분이 이후에 DTS라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몸이 안 돼갖고 건강이 안 돼갖고 이 해외에서 받는 DTS 훈련을 중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 나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 마지막 힘을 내서 그래 이것만 하고 그냥 맞춰야지 하고 들어갔더니 그때 어떠한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이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해 주고 있었대요. 기도해 주는데 이 이지웅 목사님 차례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지웅 목사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3지역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W 발음을 잘 못할 때가 있대요. 그거를 이제 독일말처럼 그 얘기할 때가 있대요. 지웅 이래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지붕 이랬대. 지붕. 지붕. 그러면서 첫 문장에 뭐였냐면 너 보일러 왜 껐어? 그러더래요. 지붕. 너 보일러 왜 껐어? 그게 첫 기도였어요. 보일러 왜 껐어?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숨쉴 수조차 없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인생의 차를 수리하고 수리하고 수리해도 못 버틸 것 같아서 울고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님 왜 나를 멀리 하시나요? 주님 나는 이제 끝났나요? 하고 절규했던 것을 여러분 모르실 것 같으세요? 이지웅 목사님이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보일러 왜 껐니? 보일러 왜 껐니? 보일러 안 꺼도 됐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 보일러 왜 껐니?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그거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뿌렸어요. 재정을 깨기도 했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나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 분연히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두셨어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구나. 그래 너는 나의 왕이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언제 풀어주시나요? 필요 없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꽁꽁 숨겨놓았던 그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던 그분이 가장 아끼고 있었던 그때 꼭 필요했던 다윗에게 그 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가장 보좌 가까이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꽁꽁 주님의 에봇에 쌓여 있어요.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그것을 해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꺼내 놓아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옆에 각각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눈물 한 방울도 우리 주님께서 쏟아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담아놓고 계세요. 어디에요? 금대접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존귀한 곳에. 저는 목회를 하다 힘들 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 12시쯤에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이게 장례가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았는데 제 중학교 때 친구의 전화였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계속 바뀌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대여섯 번 바뀌었나요? 아버지라 부르기도 싫고 아저씨라 불렀대요, 그냥.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저를 만나서 목사 아들 만나면 뭐 하겠어요?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녔어요. 근데 몇 해 전에 자기가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크리스찬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는데 내가 면접 때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 맨날 라면 끓여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저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착했나? 아, 내가 그렇게 귀한 일을 했나?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 같았어요. 너는 한 게 있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다 꺼내놓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상 주시고 박수 쳐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이제 나와 함께 이겨내가자 라고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증표입니다.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 있으세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으세요? 잘 오셨어요. 이 주님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수없이 많은 비밀한 것들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속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보관해 놓으신다면요. 그럼 안 뿌리는 사람에게는요. 그럼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빌 턴터리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설교에 나오는 그분의 간증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꽤 젊은 나이에 가장 인텔리가 많은 교회 부흥회를 가셨대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유럽풍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호텔에 자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거기가 좋았던지 이 눈을 감기가 싫더래. 이쑤시개로 눈을 이렇게 꽂아갖고 보고 싶더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름다운 호텔에 호사를 노리게 해주더라고. 젊은 목회자가 좋은 대접을 받으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건 그분의 커리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방에서 기도하는데 알게 되어지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호텔에 머무르게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의 할아버지께서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들과 가족들은 다 보내고 차마 교회를 비우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 계셔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떠올랐대요. 이게 내가 누릴 축복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할아버지의 복이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목숨으로 교회를 지켰기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내 두려웠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뿌리지? 그럼 난 무엇을 드리지? 편하고 문제없고 누리기만 하기에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뿌린 게 없이 누리고만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면 주님께서 다 받으신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을 거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빛지우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